예, 문학평론가이면서 감리교 목회자인 한 목사님께서 유튜브 칼럼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학자,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주장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심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기체와 고체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서서히 변화하다가 급작스럽게 변화된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임계점이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고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현 상황, 인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는 문명사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를 쓴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작가인 제레미 리프킨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 차지했던 땅은 약 14% 정도 인간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00년대가 되어서 77%의 땅을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자연 생태계가 본래 차지했던 공간을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물 속에 머무르고 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는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다라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과 감염학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하루에 넘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해석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존 파이퍼와 같은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가 징벌의 도구다라고 치환해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기 시작하면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책임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로 이 코로나 상황을 보지만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과한 소비와 과도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시대가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 경계선 밖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칼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때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며 역사가 일어나며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단순히 현재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중간 심판이다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의 심판과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헤어졌던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합니다. 때마침 소돔 성의 성문에 나와 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두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소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행하는 죄악상이 오늘 본문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의 위치는 오늘날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힌트들을 통해서 소돔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을 것인지 추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롯이 소돔성의 멸망 이후에 도피했던 성이 있죠. 소알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위치가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소돔이 사해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 주변에 역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리학자들은 이것이 사해 남쪽이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의 북쪽이었죠. 마므레 수풀에서 사해 남쪽까지의 거리는 60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당일 정오부터 저녁 시간까지 두 천사가 60km의 거리를 거리상 그 시간 내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해 북쪽에 약 30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소돔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은 마침 소돔문의 성문에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표현과 안따라는 야시아브라는 분사형의 단어가 연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올 때 마침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성문에 앉아 있는 것에서 롯이 소돔성에서 지닌 지위가,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리더십들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헬라의 아고라와 같이, 로마의 포럼과 같이 일종의 사교장이 바로 그 도시의 성문이었습니다. 광고와 고용과 재판과 상거래와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도시의 핵심 멤버 코어 그룹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롯이 소돔성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롯에게 전하는 말에서도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롯에게 이 내용을 전하였죠. 과거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 그가 처음 선택한 장소는 소돔의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지역 인근에 머무르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롯을 누가 구하죠? 아브라함이 그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롯과 소돔 사람을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죠. 이 일로 인해서 롯은 소돔의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고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신분과 위치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가장 먼저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시면요 점층적입니다. 생각에서 선택이 되고 선택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됨의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날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고 그 땅이 너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그는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 그의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기회가 돼서 소돔 주변에 거하다가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소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웅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존중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대신 계속된 세상과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롯은 가장 범죄하고 타락한 도시의 성문에 소돔의 지도자급들이 앉는 위치에 앉아있다라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두 손님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롯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풍습에 의해서 기본적인 예의로 손님들에게 잘 접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 소돔 가운데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롯은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신앙의 경건성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이 두 천사들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타락한 도시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의 영향력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소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죄악된 도시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성경의 기자는 의인이었던 롯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성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의 간청에 천사들은 처음에 롯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롯이 재간청에 의해서 두 천사들은 롯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롯의 재간청의 모습은 어쩌면 그가 당시의 소돔성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두 손님이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배려였을 것입니다. 늦은 밤 시간에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소돔이 제약된 도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손님,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그곳에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롯의 재간청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소돔 사람에게 비교하여서 롯이 제약에 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손님에게 집에 와서 머물라고 청하면 고대 근동 당시에는 3일 정도 머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빵을 식탁에 차려서 대접합니다. 물론 늦은 시간 도착한 이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빵을 숙성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죠? 고운 밀가루로 많은 빵을 만들고 우유와 치즈와 버터를 대접하고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소홀한 대접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소돔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롯의 집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모였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부터 노년에 이른 사람들까지 원근 각처에서 멀리 있던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모든 소돔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손님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가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 쓰였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에서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나눌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친밀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야다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 무너지고 또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3자를 그들의 육신을 강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롯이 중재하고자 하죠. 그가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말씀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씀 같습니까? 너무나 질문이 어렵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약된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손님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지만 소돔 속의 환락의 문화와 도덕적으로 폐망한 도시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두 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두 딸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하지만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습과 전통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롯이 위기의 순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신이 낸 대안은 소돔 사람들이나 할 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하며 조롱을 주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강력한 위협을 롯에게 가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폭력성이 드러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시각적인 제한을 받는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죄악된 사람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랑게라는 신학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계의 신령한 능력과 지상의 마귀적 충동이 정면 충돌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벤에즈라는 눈과 아울러 마음까지 소돔 사람들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중간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다 모두 타락했습니다. 이 도시의 의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론 역시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깨와 그의 선택과 그의 자리는 죄악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였고 의인으로 기대했던 론마저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소돔의 중간 심판을 통해서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무너진 소돔의 상황을 우리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죠? 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돔의 중간 심판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전염병과 지진과 세상의 공포와 전쟁과 이 모든 것에 대입하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받는 것, 뿌린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앞에 말씀에 서론에서 언급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돔의 상황들, 소돔에 머물렀던 롯의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신적으로 개입하신다. 초자연적인 섭리를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톰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고난당하는 세상 곁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그들 곁으로 가서 탄식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전하였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교회는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믿음의 성도들이 접근해야 한다라고 톰 나이트는 주장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점검해 보시고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올라온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